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 그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시즌이 좀 맞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추석 전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회사와 우리 한국교회사를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 주일로 그래서 넷째 주로 지키게 되고요. 우리 한국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한국교회사에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904년에 조선대한예수교 장로의 공의회, 그 공의회 때에 그때 당시에 서경조 장로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그 복음의 첫 발을 들인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선교 감사주일로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11월 10일로 지켜왔던 이 선교 감사주일이 이제 세월을 흐르면서 11월 셋째 주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과 연합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교회사의 흐름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초창기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단순히 오늘 여기 뭐 감도 있고 배추도 있고 파도 있고 수박도 있고 이게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여러분 저절로 얼굴이 감사가 넘치네요. 그죠? 먹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데 궁극적인 감사는 이 보여지는 물질과 우리가 입는 옷 이런 거에 물질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리고 이 어두운 땅이 진리로 바뀐 그 복음의 감사를 하자. 이게 한국교회 처음 감사절을 도입했던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시점으로 이 감사절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감사가 진심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달라지고 은혜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뭐 논밭에 익은 곡식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복음으로 감싸주신 그 은혜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축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 적은 관계로 설교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 이 누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누가는 의사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이 의사인 누가가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호칭하기를 각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성들여 글을 썼던 복음을 알려고 글을 썼던 것이 복음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성들여 썼겠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글을 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인된 높은 사람에게 글을 쓰다 보니까 그가 가진 증거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짓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 누가복음서를 준비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실제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부탁하면은요 제가 이제 가끔 광고나 이렇게 뭐 책을 소개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드는데도 뭐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봐주지 않으면 또 다른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음악이든 책이든 미술이든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제가 여러분 광고를 드리면은 적극적으로 책도 읽으시고 아멘을 하셔야지. 영화도 보시고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영화 볼 텐데 그만합시다.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부지런하게 드나들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걸 적어다가 전달하고 또 성도들을 깨우고 이렇게 열정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 열정의 사람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진 메시지를 열정의 마음으로 이 시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의 마음으로. 자, 11절을 열정 있는 마음의 상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누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들을 보고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는 행적을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었을까? 아니죠. 이것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그때에 이렇게 해석하면은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9장 28절을 잠깐 펴보실까요? 예. 일부 때는 안 폈는데 여러분에게 특권을 드리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봅시다. 자,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자, 그러니까 저를 이제 다시 조망해 보세요.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가시려고 했던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과 의도는 뭐죠?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신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그때에 이제 17장 여기서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더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들이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 우연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을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분명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 들어갔으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 목적이 점 한 마을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누가는 멀리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멀리 섰을까요? 예, 문둥병자들은 그때 당시에 병이 중한지라 냄새도 나고 전염병인지라 사람들이 그들을 소외시키고 저 골 밖으로 도시 밖으로 쫓아내었던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에 문둥병자라고 하는 소문이 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거지였는지 문둥병자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른들에게 들은 말로는 저 문둥병자들은 도시를 전염을 하기 때문에 근처에 오게만 안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막 돌을 던지는 것들을 보고 어린 마음에 저도 그 문둥병자들을 보면은 돌을 던지고 도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하죠, 인간이.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태. 멀리 서서 그냥 서 있었던 상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아직까지는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참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첫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각 각양의 모양대로 앉아 계시지만은 한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사람이 없어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지난 세례 때에는 30년 동안의 보사를 하신 분이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굉장히 은혜 아닙니까? 질병에서 힘들었던 실패와 절망의 낭망 속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적에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때 어떤 분들은 뭐 찬양하다가 이게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 출발점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기 문둥병자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였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그 사회에 섞일 수도 없었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구역질 날만한 이 그 탐욕, 음욕들이 꽉 차 있었던 상태가 너희였다. 너희들이 완전히 그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였다. 여기 문둥병자들이 멀리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멀리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거 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갈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참 신기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제 갈비뼈를 보고 몸을 찍었는데 갈비뼈만 나왔어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이렇게 찍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들춰내는 Y-ray 혹은 뭐 그런 비디오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Y-ray 뭐 비슷한 거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호산나에 있는 이분들을 한 명씩 조명해가지고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내가 딱 찍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화면에 막 나타나는 거야. 그 호산나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겠어요? 못 앉아 있죠. 별의별 생각을 하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꿈틀대는 이 오물 같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호산나를 오물이라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 우리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한꺼풀이 벗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참 더럽죠. 하루에도 몇 번. 음탕함에. 또, 남들에 대해서 해꼬지를 한다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한다거나 뒤에서 조작한다거나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마치 영적 문둥병자였다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은혜가 옵니다. 인정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는 인간의 의술이나 이 문둥병자처럼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막힌담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질문을 하셔야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확률이 있습니다. 마치 만난 것처럼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속에서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시죠. 주여! 나의 불쌍함과 나의 이 지독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인 주님이시오니 소리를 높여 주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삶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주님과 상관없이 또 다른 죄를 짓고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기존의 신자들 말입니다. 막힌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더러움, 오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주 앞에 토해내므로 깨끗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감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는 열정을 가지고 이거를 썼다고. 읽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못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책, 치료법이 뭡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을 때에 육신적인 치료함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그때 당시에 저주를 받은 신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영적으로 치료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른 이후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사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 병을 치료함 받을 텐데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했습니다. 이해가 가죠?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10명이 동시에 믿음으로 새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걸어갔을까요? 기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갔을 거겠죠. 왜냐하면 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가 문둥병 빨리 낫고 사회로 돌아가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이 마음 하나로 아마 이들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뛰어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믿음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 그럼 믿음의 한 표현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들이 가다가 몸을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한 사람의 반응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야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한 사람만이 몸의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 가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홉 명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소리가 없다 보니까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이제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 유독 한 사람에게 누가는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오늘 설교를 다 못 들으셔도 이 부분만은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이게 믿음의 행보라는 것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다 선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고 나갔는데 어라? 내 평생 동안 지어야 할 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어떤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자기 몸이 깨끗해진 역사를 보고 이 나병 환자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내 병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말씀 하나로 내 병을 치료한 저 예수라는 분은 누구신가? 정말 그 사람의 구세주인가? 자, 이 병이 치료되었다면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는 질문 속에 10명도 다 있지 않았겠어요? 남은 9명도. 그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런 의문 속에서, 질문 속에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구나. 내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내 평생 이 병 하나만 치료하기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다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형편 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개입, 그리스도의 터치함을 보고 시선을 주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죠. 예수의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감사했다. 이게 진정한 감사죠. 9명은 기적을 경험하고 몸을 치료받았습니다만은 예, 그거 감사했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되지 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도 9명의 문둥병자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된 줄 알고 또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믿음은 그래서 안 됩니다. 주중 읽었던 정신분석가의 한 글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초점적 주의라.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self-focused attention이라. 자, 자기 초점주의라.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평소에 살면서 자기의 감정이나 외모나 행동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자아를 아주 묵상을 하면서 자기 초점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초점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정신분석학자는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거울을 한 10분 동안 뚫어지게 여러분 쳐다보세요. 별 잡생각들이 다 납니다. 내 눈에 있는 다크서클이 웬 말인가. 저놈의 저 왼수 누구 때문에 내 눈에 다크서클을 생각해서 이게 혹시 암으로 변질까. 별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자의 외모나 생각이나 행동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은 답이 없어요. 짜증이 나요. 맞죠? 그래서 이 정신의사의 권한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세상에게 자신을 투영해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세상을 향해 나를 던져라. 복음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아,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영광 보겠네. 중간에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이죠. 모두 다 같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 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병을 통하여 주께서 뭘 말씀을 하시고 이 삶의 가시와 고통 속에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홉 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도대체 그 아홉은 어디 갔냐. 분명 내 앞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물질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고위공직에 올라가면 살만합니까? 건강한 몸 유지하고 떵떵거리며 그냥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답니까? 그것은 아홉 명의 문둥병자예요. 자기 몸이 나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보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거, 그것을 꿈꿨어요. 그거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입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데 그것이 온통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내세요. 그래야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설이에요, 대낮부터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에 고쳐주셨던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거죠. 얘야,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냐. 앉은뱅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걷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데는 한 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두 번째,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에서 남자들과 희덕거리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거리의 여자,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왜 또 이 자리에 왔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또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과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한 남자를 보셨습니다. 불량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소경이었습니다. 얘야, 너 어떻게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님, 눈을 뜨고 난 다음 세상을 보니 모두 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뿐이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내 신경을 건드리는 놈들뿐이었기 때문에 공통점이 뭡니까? 시선이 말이에요. 육적인 것에 꽂혀있어요. 내가 눈을 뜨면 더 잘 살고 말이에요. 더 잘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선이 말입니다. 나에 꽂혀 있어요. 보세요. 처음 사람.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데는 한 군도 없었고요. 두 번째 사람. 나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세 번째 사람. 모두 다 내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시선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안타깝게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보란듯이 살아갔겠지만은 구원의 대열은 못 선 것 같습니다. 불행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시선을 주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질병이 없겠습니까? 한평생 사는데 왜 마음 긁는 사람이 없고 왼수가 없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말입니다. 그 상황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넘겨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때뿐이잖아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려서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답답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설교를 마감하면서 좀 갑자기 답답해지십시다. 제가 워낙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고 글을 읽더라도 책을 읽는 스타일이고 이북 같은 거를 좀 혐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눈도 아프고 잘 안 보는데 이제 자료들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의 원어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는 이제 책을 가지고 진열할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자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석이라든지 뭐 참고 자료를 이북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을 하나를 깔려고 하는데 혼자 죽을 똥 쌀 똥인데 안 깔려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끙끙댄 거예요. 답답하죠? 뭐 젊은이들은 좀 답답할 거예요. 왜 안 깔려? 이유가 뭘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돼가지고 내가 요즘에 그 젊은 세대는 컴퓨터 DNA 세대이기 때문에 척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 즉시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방대해서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사양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제 방에 이 와이파이 신호가 적게 잡히기 때문에 대용량을 다운받을 때 신호가 감지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다운받다가 끊어지고 다운받다가 답답하지? 한 이틀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교육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잘 깔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으신데 신호가 안 걸려. 신호가 없어. 적당히 살아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뭔가 주려고 하는데 용량이 딸려. 내 마음에 믿음의 용량이 딸려. 그러니까 뭔가를 줘도 자꾸 부대끼는 거. 안 돼. 이게 깔리지가 않아.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기서 스톱하셔야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거니 하고 그냥 또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이, 내가 똑똑하니까 이 정도 돈을 벌었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가정을 이뤘고 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죠? 이 사마리아 사람 다른 거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말씀 하나로 병을 치료하시는 저분이 누구신가? 시선을 주께 돌리고 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예수의, 여러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제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저 부분의 뒤에를 좀 바꿨는데 마음에 들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반석교회 사람이라. 그런 건 또 아멘을 더 잘하시고. 자, 여기 진정한 감사가 뭡니까? 몸이 고쳐지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건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를 보셔야 되고요. 많은 문제와 많은 이슈 가운데 그거에 초점만 두면 감사가 터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없어.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렇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지는 감사 말이에요. 갈등하다가 찬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 이 찬송 한 주간 동안에 되뇌했던 찬송인데 지금 부르고 이따 또 부르려고 하니까 시간 뭐 그까지 거 뭐 좀 미루면 되고 뭐 밥 조금 늦게 먹으면 되고. 아멘 안 하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시간에 조용히 묵상합시다.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다 주께로 돌리시고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욕망에 빠졌던 삶들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감사의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